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4월 5일 화요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창세기 3장 7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겠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는가? 죄를 지은 후 아담과 하와를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옷이 벗겨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더라 라는 말씀에서 사용된 만들다 라는 동사는 지금까지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스스로가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바울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르며 단호히 비난했던 행동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물으신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는 훗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지신 질문과 같은 것이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유익을 위해 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동시에 그들을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셨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재판관이 최종 판결 전에 피고를 준비시키기 위해 범인을 심문하는 조사 심판의 개념을 나타내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유도하기 위해 이 과정을 거치신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주제이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와는 자신을 속인 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 속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나시아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므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은 일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은 자기에게 열매를 건네준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와는 자기를 속인 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또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가 죄인인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교훈입니다.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찾아와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묵상.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그대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죄의 흔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흔적들을 지우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범죄 후에 책임 전가.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승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 하였다. 왜 당신께서 뱀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뱀이 에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것들은 그 여자의 죄에 대한 변명 가운데 암시된 질문이었다. 이처럼 그 여자도 아담과 같이 그들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부조화 선지자 58. 제가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먼저 찾아와 질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보여주실 때 핑계하지 않고 인정하며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은 뜻하지 않게 온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뜨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빛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땅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꼭 반대쪽에서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택시를 타기 위해서 길 이쪽에 있으면 길 건너편에 빈 택시들이 많이 가고 길 건너편으로 길을 건너가면 내가 기다렸던 그 장소로 빈 택시가 많이 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감동적인 글을 이 시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100세 할머니의 딸 사랑입니다. 68세 된 장애인 딸을 50년간 돌본 101세 엄마 박옥남 할머니. 불쌍한 딸을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저 혼자 어떻게 살겠소? 박옥남 할머니는 광주 광역시 북구 우산동 주공 아파트에서 전신마비 딸과 함께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손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도 모자랄 나이에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딸을 돌보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이유는 68세 된 딸 조희순 씨가 누워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녀는 현재 13평짜리 주공 임대 아파트에서 서로를 거울로 삼아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박 씨 할머니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1939년.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박 씨가 출근한 사이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의 등 옆에 있던 4살배기 딸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쳤다. 박 씨는 고개조차 제대로 가르지 못하는 딸을 들 수 없고 용하다는 병원, 침수론 등을 찾아다녔지만 모두가 허사했다. 그 이후로 딸은 누워서 오직 천장만을 바라보며 오늘까지 살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마저 집을 나가버렸다. 할 수 없이 박 씨는 딸을 언니 집에 맡기고 학교를 계속 나갔다.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1953년, 그는 전라남도 나주의 영산포여중에서 30년의 교사생활을 마감했다. 딸의 상태가 악화된 데다 생업이라는 핑계로 아픈 딸을 혼자 방치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다. 교직을 그만둔 박 씨 할머니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딸에게 먼저 글씨를 가르쳤다. 종이에 글을 써서 한글은 물론이고 한문까지 가르쳤다. 딸은 금방 글을 깨우쳤고 때로는 시를 쓰기까지 했다. 딸의 손, 발 노릇을 하느라 아플 시간도 늙을 틈도 없었던 박 씨 할머니도 얼마 전부터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 좋던 기억력도 크게 떨어졌다. 할머니는 말한다. 딸은 나에게 몸을 기대고 나는 점차 흩어지고 있는 정신을 딸에게 맡기고 사는 셈이죠. 그녀는 자신이 저 세상으로 간 뒤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딸이 세상을 혼자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아득하기만 하다고 한다. 어미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자신이 세상을 등지는 날 딸도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박 씨는 정부에서 매달 나오는 얼마 되지 않는 돈도 아끼고 아껴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 자신이 죽은 뒤에 딸이 혼자 살아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딸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하루하루가 모두 엄마의 덕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 씨 할머니 모녀가 사는 집에 간병봉사를 다니는 자원봉사자는 말했다. 할머니가 101살이 되도록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유일한 이유는 오직 딸을 돌봐야 한다는 일념 하나 때문인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두뇌를 볼 때마다 모정은 위대하고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현실이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의 이 땅의 모습이요, 현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하지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아침에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에게 다가가셔서 희망과 축복을 주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확 없는 수고의 밤으로 피곤하여진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어선을 호수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려고 물가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계속하여 자기를 따르던 군중에게서 떠나 잠시나마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요는 급속히 늘어나서 예수님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자들은 배를 육지에 대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이 밀려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에게 해변에서 좀 밀어 띄워놓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물가에 있는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천사들이 그 장면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해가 중천에 뜨도록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시간 낙심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자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에서의 전도에서의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는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대낮에 던지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바다 쪽으로 띄워서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그 일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키진 않았지만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짐으로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고기가 애운 것이 심히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애운 것이 무엇입니까? 잡은 물고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어부들에게 재산이요 가족들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어부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상기온 온난화, 지구오염 등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고기는 자기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희망입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산업금이라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팔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안드레와 함께 그날은 빈손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아침이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어깨에 힘이 빠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바다의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마지못해서 하긴 했지만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힘이 많이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베드로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이 내렸습니다. 6절 하단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왕창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질나거나 찔끔거리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는 한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은 경험이 그에게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지경을 넓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44편 13절에 보면 다윗은 양떼와 들짐승들이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때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입에서 냄새가 날 만큼 하나님은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옆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만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면 옆 사람도 덕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100배나 얻은 그 복을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의 사도의 가정에도 모든 이웃의 그릇을 다 빌려와서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복이 내렸습니다. 시대 소망 241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잡은 것을 거두어 드렸을 때 두 배에는 너무 많이 실려서 배가 빠질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해야 합니다.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옆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만큼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가득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그들이 받은 복은 두 배에 가득히 잡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먼저는 자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자신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가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수백,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잡아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을 깜짝 놀라게 해야 합니다. 잘못이나 사고를 쳐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깜짝 놀라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부는 부자였습니다.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흥부는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흥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식밖에 없었습니다. 흥부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형에게 갔다가 구박만 받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흥부가 가진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흥부는 사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제비가 부러다 준 그 박씨 하나를 통해서 그는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자기 가족들 뿐만 아니라 형님 가족도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흥부가 받은 그 복은 구두쇠인 형님과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깜짝 놀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고기 많이 잡은 것으로 끝났다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혼인잔치, 베데스다의 중풍병자 이야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것,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손 마른 자를 낫게 하고 두 마리의 물고기와 다섯 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런데요, 이 이야기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부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천대받고 비천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제일 상위 큰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48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두어 드리는 동안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부르짖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해안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다른 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 누가복음 5장에 고기를 잡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제자들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애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받은 그 복보다 엄청난 복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통장이 찢어질 정도로 재물의 복을 받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크고 존귀한 복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주인 되시는 이 땅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복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것은 순종입니다. 성경 기록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할 때는 조건에 따라 사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는 시간적으로 순종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해가 뜬 시간이요, 파당 시간이었습니다. 장소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밤새도록 허탕했습니다. 경험상으로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기들과 예수는 경험적으로 수준이 다릅니다. 자기들은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목수 출신이 어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들은 예수 안에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적인 축복의 경험을 누릴 자는 예수 안에 조건 없는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재미있는 한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다음 칸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인데요. 한 칫솔 장수가 전철에서 경험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한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1호선 인천행 지하철에 올라탔다. 이 아저씨는 가방을 바닥에 놓고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헛기침을 한 뒤 일장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직접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칫솔입니다. 이걸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물론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 200원씩 다섯 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겠습니까? 단돈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적혀있네요. Made in Korea. 무슨 뜻입니까?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삭 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칫솔을 한 묶음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한 묶음씩 돌렸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칫솔을 다 돌린 후 아저씨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묶음이나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는 더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네 묶음을 팔았습니다. 총배상이 얼마이겠습니까? 예, 칫솔 다섯 개짜리 네 묶음 팔아 겨우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겠습니까? 예,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망할지언정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음 영원한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이상락 목사님과 함께 이집트의 거대한 유물이었던 황금 보자 또 황금 가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우긴 했지만 자세하게 목사님 설명을 듣고 나니 머릿속에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목사님 계속해서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께서 이 시간 또 저희 청취자들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집트 박물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수십만 점이 있지만은 특별히 저의 시선을 끈 것을 몇 개를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양모에 대해 모세의 양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는 투탕카몬이 앉았던 그 놀라운 황금 덩어리로 된 황금 보좌에 대해서 또 황금 그 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가 네 번째로 이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에서 저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코브라와 독수리 상입니다. 코브라와 독수리 상. 황금 투구는 물론 모든 바로의 상에는 앞머리 부분에 바로를 보호하는 걸 상징하는 코브라와 독수리 주둥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가는 분마다 다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관절 중에 뭐를 상징할까 이런 의문이 다 들게 되겠죠. 이 그 코브라는 보면 아주 공격적인 자세예요. 머리를 바짝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코브라. 이것은 이집트 남부의 수호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는지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그 바로를 보호한다고 믿는 이집트의 코브라 신보다 더 크고 능력이 출중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를 볼 때에 황금투구에 보면은 늘 이 코브라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더 큰 것을 결국 그 코브라를 모세가 만든 그 기적에 의한 뱀이 결국 그 뱀을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저의 눈길을 끈 것은 소의 상입니다. 여왕들의 계곡에서 나온 여러 그 유물들 중에 이집트의 여신 풍류를 상징하는 암소신 하토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근처의 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숭배되었던 아피스 수소의 상이 있습니다. 소는 이집트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집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 중에 이 소도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소의 상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이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송아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다들. 그들은 하나님의 실체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집트 사람들의 방식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입니다. 뭐 많은 다른 신을 그 만들어 숭배할 수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집트 사람 섞인 무리의 그 주장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물론 이스라엘 회중에 섞인 이 이집트인들이 송아지를 숭배하던 일이 아주 익숙했던 습관대로 그저 자연스럽게 그들이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방자에 행한 것은 바로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고 정신없이 그 길을 경배를 하고 온통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에 정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바로 이집트 박물관에서 내가 보게 되고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메르네프타의 이스라엘 비석, 그 비석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메르네프타라고 하는 비석은 정말 유명한 비석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비석이라고 하는데요. 테베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높이가 약 한 3m 조금 넘어요. 정확하게 3.08m로 아주 장중하게 서 있는 흑색 하감암의 비석입니다. 이집트의 기록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나오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비석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여러 유물들 중에 또 역사적 기록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얼마나 곤욕을 당하고 역사적인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둘리가 마마하지요. 이집트 제19왕조의 군주 메르네타프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진압하고 1229년에 전승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비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황폐되고 그 신은 멸종되었다. 이 말이 명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메르네프타의 이 이스라엘 비석은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것이고 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걸작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뭐 고대 이집트인들이 내세에 자기 대신 노동에 종살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작아요. 5cm 내지 15cm의 요 미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또 잘 채색을 했어요. 채색을 한 이 부장품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개 위에 앉아서 목에 황금 리본을 두른 들개 모양을 한 묘지의 신인데 그게 바로 아비누스라 그럽니다. 고대 이집트의 석조 기술의 수준을 측량할 수 있는 설화 석고로 만든 높이 30cm의 향수병도 있고 그리고 무려 4000년 이상이 됐다는 스네르파르 왕의 아들이며 헬리오폴리스의 대사제인 라이테프와 또 그의 아내 네퍼르트의 색조를 지닌 이 좌상 이것이 아주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세계 여러 이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이집트의 박물관과 비교해 볼 때에 이집트의 박물관의 소장품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 왠지 제 눈에는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독일, 뭐 프랑스, 로마 등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박물관에 말이죠. 이집트에서 반출된 정말 훌륭한 보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집트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아간 것입니다. 정말 이집트로서는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둘러보면서 이해가는 성경 예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 11장 42절 43절에 보면은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 애굽의 여러 보물들이 말이죠. 유럽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집트는 외세 점령기에 해외로 유출된 귀중한 유물들을 되찾기 원하지만 소장한 나라는 모두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유물은 네퍼르티의 흉상, 이거는 독일 베를린 이집트 박물관에 있어요. 로제테삭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로제타석에 그냥 흉내내 있는 것이 가짜가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어요. 진짜는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쿠프왕의 피라미드 설계자인 헤미 운누 조상, 이거는 독일 르므 벨레자우스 박물관에 있어요. 덴데라 사원의 12궁도, 이거는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피라미드 건축가인 앙카프 흉상은 이거는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최고의 미인으로 알려진 네페르트티는 고대 이집트 신왕조 시대 파로인 아멘호텝 4세의 부인입니다. 그의 아들이 황금 마스크를 쓴 소년왕 투탕카멘인데요. 1912년 발견된 이 네퍼르티티의 흉상은 남부 이집트에서 3400년 전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굴이 되었는데 독일 발굴팀이 이걸 발굴하고 이집트 관리들이 이 흉상의 진가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석고를 발라가지고 독일로 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걸 놓쳤어요. 독일이 1923년 네페르티의 흉상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서 지금 독일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즉각 반환을 요구했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거부해서 오늘날까지 베를린 이집트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역사가 참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의 마지막 부분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한 나라에 힘이 없으면 얼마나 이 불쌍한지.
맞아요.
사실 저희 나라도 옛날 그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많은 역사 유물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옮겨갔잖아요.
예.
이집트도 그런 이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여튼 목사님을 통해서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이 모든 이 보물들, 정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 이집트의 그 모습들이 옛날 그 바로가 살던, 모세가 살던 그 당시가 머릿속에 많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이집트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대표적인 게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피라미드에 대한 그 말씀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예.
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죠. 예수님 그 탄생하셔가지고 그 이집트에 갔을 때 그때도 있었습니다, 피라미드가. 그러니까 참 오래된 것이죠. 이거를 그 불가사의하다고 보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신비롭고 아주 흥미로운 이제 피라미드를 저도 보러 갔습니다. 가는 분마다 다 이집트 가는 분마다 이걸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여행에서 가장 이 짜증나는 것은 유명한 관광지마다 진을 치고 있는 잡상인들입니다. 호객꾼들, 락타 모리꾼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귀찮게 구는 것인데, 근데 이 피라미드 주위가 제일 심합니다. 체면 염치 다 버리고 달라붙는데 막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먼저 이 사막의 모래가 바람에 날리는 모래 둔덕 위 감망대에서 하늘지를 뜬 높이 솟아 위용을 자랑하는 그곳에 이 피라미드군 전체를 한번 내려다 봤습니다. 거기에는 세 개의 대피라미드가 아주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웅장한 그 왕릉이죠. 말하자면은 그 왕릉의 기품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전에 도루를 깎아서 축조한 바로왕의 미라를 묻은 거대한 왕릉입니다. 또 그의 명복을 빈 제당입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의 눈을 피해 애굽에 오기 전에 벌써 있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모세도 피라미드 주위를 거닐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에는 옛날 애굽 사람들의 사생관을 표출합니다. 그들은 영혼 불멸을 믿고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사자에서 곧 죽은 자의 책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무덤 속에 간직했습니다. 죽어서도 현세 생활이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염원으로 방대한 양의 호화찬란한 부장품을 이 피라미드에 넣었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서 쓰던 각종 물품도 거기에 넣어두었습니다. 좀 그 우리나라에도 가가 있었습니다만 때로는 왕비와 하인들을 생매장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일이 죽어서도 지성한다는 그릇된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걸 순장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순장 제도는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묘를 보면은 이 봉분이 꼭 조선 백자 사발을 엎어 놓은 듯한 아주 예쁜 것이잖아요. 경주 한번 가보면은 거기 왕릉이 155개 왕릉이 있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교한다면 그저 소담하고 예쁘다고는 할까요? 그 크기와 규모는 도저히 비견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는 현재 이집트 전역에 85개가 있는데 우리가 기자에서 본 것은 이집트 제4왕조 쿠프왕 시대에 세워진 3개의 피라미드입니다. 이걸 갖다가 치옵, 치프린 앤드 미세리누스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 미세리누스 피라미드는 세 개의 작은 피라미드 곧 배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작은 요 피라미드가 있다 이 말. 배총이라 그래요. 배총이라고 하는 말은 어르신의 무덤 뒤에 쓴 작은 사람들의 무덤을 일컫습니다. 이 세 개의 딸린 무덤 중에 가운데 것은 정방형 평면에서 층단을 만들어서 돌로 쌓아서 완공한 마치 그 한국의 장군총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 배총 곁에는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요. 어리석게도 바로가 죽은 후에 평화의 나라로 가는 저승길에 사용할 것으로 믿은 배가 있습니다. 배가 그 피라미드 배총 뒤에 놓여 있어요. 요단강을 배 타고 걷는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 영국의 어느 유명한 학자가 카이로 기자 지역에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의 각도는 오리온 자의 각도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피라미드는 신묘 불측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밑이 동서남북의 방향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정방형이고 측면은 삼각형의 건축 형태입니다. 가장 큰 이 치옵은 원래 높이가 146.5m였습니다. 윗부분이 요즘은 이 절단돼서 지금은 높이 137m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높습니까? 무덤이 137m라고 하면. 밑면의 한면이 230m인 정사각형이고 사면 각도가 51도 52분 계단식입니다. 이 내지 그 2.5톤의 돌 300만 개를 쌓아서 만들었어요. BC 5세기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말하기를 10만 명 인부를 동원해서 20년이 걸려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그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 아주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얼마나 절묘하고 기막힌 구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0일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